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녁에 저희들이 스가랴서 12장을 저희들이 공부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이 시간에 저희들의 영의 마음과 눈과 귀를 활짝 열어주시사 주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상고하고 깨닫고 더 받아들이고, 그래서 정말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가 깨닫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들도 여기에 예비하고 준비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예루살렘을 움직이시는가, 또 그리고 저희들이 어떻게 이것에 대비해야 되는 것을 깨닫는 그러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만 이 시간에 성령의 운행이 강하게 기름 부으심을 나타나게 해주셨고, 저희들 그 안에서 또 주님의 은혜를 받는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스가랴서 12장 이제 12장, 13장, 14장 이제 마지막 클라이막스입니다. 스가랴서에서 가장 중요한 이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이 그 시나리오들이 이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스가랴서 12장을 그 제목을 혼축해 하는 잔, 또는 또 떨리는 잔, 우리말로는 이걸 혼축해 하는 잔이라고 여기 12장 2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혼축해 하는 잔, 그렇게 제목을 샀는데, 원래 그 영어 성경의 그 킹 제임스에는 트렘블링 컵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흔들리는, 떨리는 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12장 1절부터 14절 사이에, 1절부터 8절까지는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고, 그 다음에 9절부터 14절까지는 그 나머지 온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그들을 그 멸망으로 이끄는,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예루살렘을 그 하나님의 뜻에 반대대로 그렇게 그 잘못 그 인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열방들을 이제 공격하신다 하는 내용이 9절부터 14절 사이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 1절에 그 보십시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말씀에 경고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자가 가라사대. 자, 여기 하나님을 나타나시는데 하나님의 어떠한 모습이냐 하면은 하늘을 펴신 하나님이고, 땅에 터를 세우신 하나님이고,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자신을 표현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무슨 무엇을 하시냐 하면은 경고의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경고, 경고, 이그 버든이라고 하죠. 이 경고라고 하는 원래 그 히브리 말이 마사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이 뜻은 아주 중요한 말이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아주 serious한 그런 talk이다. 특별히 예언적이고 이 마지막 때에 관한 이러한 아주 중요한 그러한 말을 주님께서 경고하신다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여기에 하늘을 펴신 하나님, 이 하늘을 펴신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를 하나님께서 전에 많이 쓰셨습니다. 특별히 이사야서에 보면은 이사야서 40장 22절에 그는 땅 위에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의 거민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고할 천막같이 베푸셨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같은 이사야서 44장 24절에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조성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나와 함께한 자 없이 홀로 하늘을 폈으며 땅을 베풀었고. 그래서 하늘을 펴신, 우리는 이 하늘이 높고 그리고 참 우리가 손이 닿을 수 없는 그러한 그 무한정한 그러한 하늘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하늘을 마음대로 펴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늘을 지으셨다, 창조하셨다 하는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또 땅에 터를 세우신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51장 13절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예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땅을 땅의 기초를 만드시고 하늘을 펴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그 주위에 있는 이방 국가들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이 어쩐 일이냐라고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을 하시죠. 시편 104편 5절에도 땅의 기초를 두사 영원히 요동치 않게 하셨나이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그 창조자고 또 모든 것을 이것을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여기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하나님,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으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사야서 43장 1절과 7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창조하신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 7절에도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노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말씀하시면서 내가 그를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창조했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위대하고 엄위하고 그리고 높으신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으로 이제부터 2절부터 말씀하십니다. 그 경고의 말씀이 뭐냐 하면은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국민에게 혼축해 하는 잔이 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 유다에까지 미치리라 하면서부터 이제 계속이 됩니다. 이 그 경고 하나님께서 이게 모든 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들까지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 경고의 범위와 그리고 그 경고가 이루어질 때가 언젠가 하는 것을 여기 고담서부터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경고의 범위는 예루살렘과 그 유다 또 그뿐만 아니라 그 주위의 국민 모든 국민에게 이제 이것이 영향이 갑니다. 다시 우리가 이사야서 51장 17절과 22절을 보면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국민에게 혼축해 하는 잔이 된다고 그랬는데 그 혼축해 하는 잔이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께서 그 비슷한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51장 17절에 여호와의 손에서 그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깨일지어다 깨일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거름 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하였도다. 22절에 내 주 여호와 그 백성을 신원하시는 내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거름 치게 하는 자 하는 내가 비틀거름 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내 손에서 거두어서 너로 다시는 마시지 않게 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큰 잔을 마시게 하고 이제 앞으로는 다시는 그 분노의 잔을 마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서 25장 15절서부터 18절에 보면은 더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25장 15절서부터 18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말씀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라.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치리니 이는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냄을 인함이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아서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되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과 그 왕들과 그 방백들로 마시게 하였더니 그들이 멸망과 놀램과 취소와 저주를 당함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그 다음에 그를 주위에 있는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멸망과 그 다음에 저주를 당하게 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그것이 계속해서 더 자세하게 나오죠. 그런데 진노의 잔 혼축해 하는 이 잔이 마지막 때에도 요한계시록 16장 19절에 여기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계시록 16장 19절에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도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그 주의 나라 온 나라들이 여기에 다 해당이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3절에 보면은 그날에 여기 그날에라고 하는 그 단어를 여러분 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그날이라고 하는 단어가 스가랴서에 특별히 많이 나옵니다. 이 그날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in that day 하는 그것이 아주 예언적이고 또 그다음에 마지막 때 하나님의 진노의 그 계획이 담겨져 있는 아주 역사적인 그 날을 그 때를 하나님께서 여기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스가랴서에 자그마치 그 날에는 한 그 단어가 16번이 나옵니다. 16번이. 그 16번 중에서 스가랴서 12장에서 14장, 12장, 13장, 14장 이 세 장 중에 14번이 나옵니다. 14번이. 그러니까 16번의 그 마지막 때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그러한 때다 하는 것이 12장, 13장, 14장에 이것이 구체적으로 전체 다 이렇게 집합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2장, 13장, 14장이 얼마나 마지막 때의 중요한 뜻과 가리켜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중에 특별히 그 12장에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12장에 6번이 나옵니다. 6번.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아주 주의해서 그날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나오면 우리가 아주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3절에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으로 모든 국민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무릇 그것을 드는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민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이 말씀을 주님께서 이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십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하여금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한다라고 돼요. 그 무거운 돌, 그 burdensome stone이라고 했는데 이 뜻이 원래 뜻이 이 무거운 돌이라 하는 그 이 큰 돌을 내가 들면은 내가 굉장히 몸이 다치고 아프다, 허리가 다쳐진다 하는 그러한 뜻이 여기 포함됐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을 들면은 누구든지 허리를 다치는 그것이 바로 이 예루살렘의 그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모든 나라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데 그 예루살렘을 치면은 전부 다 다친다 하는 그런 뜻이 여기 포함이 되어 있어요. 천하만국이 예루살렘을 치려고 모이는데 그런데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계시고 이것을 하나님이 치신다 하는 그런 뜻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지금 눈앞에 와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아마 이 시간 아마 지났을지 모르겠는데 플로리다 템파에서 지금 그 공화당 그 대통령 후보를 공식으로 임명하는 그러한 그 전당대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2012년에 대통령 후보를 지명하는 그 전당대회가 있는데 원래 월요일서부터 시작이 하려고 그랬었는데 하루가 딜레이가 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 허리케인 아이삭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여길 바로 그 코스로 덮쳐서 지나가기 때문에 그 강한 그 태풍의 눈이 지나가는 걸 기다려서 그래서 하루를 이제 그 딜레이를 시킨 거죠. 그런데 태풍이 그 지나간 그 히스토리가 2004년에 또 2008년에 지금 2012년에 아주 흥미로운 그러한 그 역사적인 그 연관이 된 것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2004년에 똑같이 그 공화당 대통령 그 전당대회를 뽑는 그때 허리케인 프랜시스라고 하는 것이 지나갔습니다. 그때 약 280만 명이 그 플로리다에서 전부 다 대피를 하는 플로리다 역사상 가장 큰 그 대피의 역사가 그때 일어났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때 바로 그 태풍이 지나간 그때 이스라엘의 수상이었던 아리엘 샤론이 그 미국 조지 부시 대통령의 그 이스라엘을 그 압박하는 이것에 반발을 해서 그 가자 지역이라고 그랬죠. 가자 지역에서 약 한 9,400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피를 시켰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가자 지역을 이제 팔레스타인에게 내주는 그런 것을 미국의 압력에 의해서 이제 시행을 했습니다. 바로 그때 그 태풍 그 프랜시스가 허리케인 프랜시스가 미국을 바로 덮치고 지나갔습니다. 절대 우연이 아니죠. 근데 그때뿐이 아니라 2008년에 4년 후에 또 공화당 대통령 후보 전당대회 때 허리케인 구스타브라 한 것이 또 똑같이 또 지나갔습니다. 그 구스타브가 오게 된 그 이유는 그때도 역시 부시 대통령 이제 재선 때죠. 그때인데 공화당의 그 콘돌리자 라이스 그 국무장관하던 콘돌리자 라이스하고 그다음에 공화당의 정책하는 그 결정자들이 예루살렘을 둘로 나눠서 동 예루살렘을 이제 팔레스타인에게 주고 그다음에 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에게 주자 하는 그 공화당 내 결정을 그렇게 그 결단을 만들었습니다. 결정을 그렇게 했어요. 그것이 완전히 오픈되지는 않았는데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바로 그냥 이 구스타브가 치고 들어왔습니다. 그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눈동자입니다. 눈동자. 그걸 잘못 건드리면은 다쳐요. 근데 미국이 깨닫질 못합니다. 금년에 2012년에 똑같은 코스로 이제 허리케인 아이색이 그 플로리다를 통해서 지금 이게 루이지아나로 해서 아마 테네시 그다음에 그 조지아 저쪽 그다음에 그 오하이오 밸리까지 쭉 올라간다고 뉴스를 들었는데 부시 대통령 때 예루살렘을 둘로 나누는 것을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결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근데 이번에 또 그렇게 결정이 됐어요. 또 그 공화당에 있는 에릭 칸터라고 하는 그 공화당 그 국회의원과 그다음에 미국 내 유대인 그 라비 단체의 가장 그 영향력을 발행하는 유대인 라비 단체들이 다시 또 연합해 가지고 우리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을 둘로 나눠서 동 예루살렘과 서 예루살렘을 나눠서 해줘야 된다라고 그래서 아마 내일이나 오늘 저녁이나 내일 롬니가 정식으로 이제 자기 그 공화당으로 대통령 후보로서 자기 정견 발표를 할 때 그걸 아마 발표를 허리라고 이렇게 지금 예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지금 이스라엘에서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신 것을 막는 이것을 미국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오바마 정부에서 지난 60일 동안 두 달 동안 미국의 그 힐러리 클린턴하고 그다음에 그 국방장관 레온 파네타하고 그다음에 그 합참의장 그 잭 댐시라고 하는 사람하고 그 거물급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방문을 해서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지금 압력을 놓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영토에 지금 이스라엘은 생존권에 달려 있는데 그런데 지금 미국이 그것을 간섭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주 참 교묘하게 또 그리고 아주 때로는 굉장히 참 유치하게 이것을 그 게임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지난 2월 달에 그 레온 파네타라고 하는 미국 그 국방장관이 그 기자들한테 그 인포메이션을 그 흘렸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이스라엘이 앞으로 4월, 5월, 6월 그때 그 이란을 공격할 수도 있다. 라고 하는 얘기를 흘림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스라엘이 굉장히 당혹스럽고 그렇게 실제로 하지 못한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 앞으로 점점 시간을 뒤로 끌면 끌수록 이란은 그만큼 핵무기를 이제 그 로켓 탄에다가 이제 달 수 있는 그러한 그 농축 우라늄을 만들어지는 거고 또 미국은 미국대로 대통령 선거까지 이제 11월 6일 날 대통령 선거 때까지 날짜를 벌고 하는 이러한 그 참 치사한 정치 게임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걸 보고 계시면서 이스라엘의 국익에 반대되는 이스라엘의 영토에 손해가 가는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금 벌을 내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벌이 바로 지금 미국에게는 허리케인이고 다른 여러 가지 징조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날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점점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것을 우리가 눈여겨봐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누가복음 21장에서 이제 예, 똑같이 그 우리가 읽었던 그 3절에서 모든 국민에게 무거운 돌이고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온다는 그 말씀을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이렇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봅니다. 예루살렘의 군대들이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리고 너희들은 산으로 도망하고 성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 예루살렘 시티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날이 이제 곧 이제 다가오는 그러한 시나리오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 홀리 시티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호하고 계시고 지옥 이것을 주님의 하나님의 주권이 그곳에 있는 것을 이제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스가랴서를 공부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백성들 이스라엘 국가 또 그리고 거룩한 성을 하나님께서 끔찍하게 생각하시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다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내가 예루살렘으로 모든 국민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무릇 그것을 드는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말은 여기 지금 horse입니다. 이건 무기의 무기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아보고 모든 국민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자, 여기 놀라고 미치고 눈이 멀게 한다 하는 이 말씀이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신명기 28장 28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여호와께서 내가 너를 미침과 눈먼과 경심증 즉 마음이 놀라서 헐떡거리는 그런 것으로 내가 치시겠다라고 주님께서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내가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every horse 모든 그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오는 모든 그 무기들을 다 이제 고장나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고장나게. 그거 이미 벌써 이스라엘은 경험을 했지요. 1948년에 그 다음에 1967년에 1973년에 이미 그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막으신 것을 이미 다 공격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봅시다. 5절에 유다의 두목들이 심중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거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자, 이게 유다의 두목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유다의 두목들을 원래 그 킹 제임스에 보면은 거버너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유다의 그 리더들이죠. 이제 이 리더들은 앞으로 일어날 이제 일들에 대한 책임을 지는 이스라엘의 프라임 미니스터가 되고 수상이 되고 또 그다음에 이제 국방장관이라 지금은 에훗 바락이라고 하는 그 국방장관과 베냐민 나타냐후가 수상이지요. 그래서 이런 그 리더들이 이제 이것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한 가지 지금 저 흥미로운 그 사실은 지금 그 이스라엘에서 그 국무회의가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베냐민 나타냐후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그 랍비를 불러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 지미 더 영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뉴스에 보면은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랍비를 불러서 이 이스라엘 마지막 때에 대한 그 성경의 예언서를 지금 공부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뉴스를 받았습니다. 참 아주 굉장히 반가운 얘기고 또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제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정치하는 사람들 또 그다음에 그 모든 책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자기네들이 경청하고 주위에서 본다 하는 얘기는 굉장히 아주 그 좋은 증거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스라엘의 모든 그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그 군대 리더들이 다들 그 리버럴한 주들이에요. 하나님을 잘 믿지 않거나 형식적인 그런 사람들인데 이제 굉장히 자기네들이 아주 시리얼하게 그렇게 이것이 받아들이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 6절에 보면 또 그날이 또 나와요. 그날에 내가 유다 두목들로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여 곡식단 사이의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국민을 살을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거하게 되리라. 유다 두목들로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려.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불을 불러오십니다. 불을. 그래서 그들이 좌우에 싸웠던 모든 국민을 살려 버릴 것이다. 그 이스라엘 사람으로 하여금 이제 불이 돼서 그래서 그 주위에 있는 모든 국민들을 다 타서 다 태워 버리라 그런 뜻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사람이 다시 그 본곳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 말씀을 그 이사야서 47장 14절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그들은 초계 같아서 불에 타리니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치 못할 것이라. 이 불은 더욱게 할 숯불이 아니요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니라. 하나님의 불입니다. 하나님의 불이에요. 그 다음에 오바다야라고 하는 오바디아 그 서에도 거기는 1장밖에 없죠. 거기 18절에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요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며 에서 족속은 초계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 위에 붙어서 그를 살을 것인 즉 태운단 말이죠.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에서 족속이 누굽니까? 바로 중동 사람들이죠. 중동 국가들이. 그래서 불로 전쟁으로 다 태워버리겠다. 주님께서 이미 오바디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말라기서 4장 1절에도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극렬한 풀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 같을 것이라.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서 다 불에 태워버려서 그 뿌리와 가지들을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미 그 예루살렘 거민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 주위의 모든 사람들을 불러다 태워버리겠다. 전쟁의 화력으로 다 없애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7절에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거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먼저 유다 장막, 이스라엘 사람들을 먼저 구원하시겠다 하는 하나님의 뜻이고 결정입니다. 8절에 또 그날에요.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거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우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그날이 오면 내가 몸소 나서서 예루살렘을 침략하는 뭇 민족을 멸하리라. 참 이거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 또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마치 그 암탉이 병아리를 품으려고 하는 이거하고 아주 똑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끔찍하게 그들을 사랑하는지. 예. 우리가 이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스라엘을 반대하고 이스라엘을 치고 이스라엘을 건드리게 하는 이러한 그 아랍 국가들이나 또는 그 서방 국가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걸 기뻐하시지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 거민을 보호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보호하겠느냐 하면은 그날에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다. 즉 여호와의 사자 천사 같을 것이다. 천사를 그 앞에 미리 보내서 내가 보호하게 하겠다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도 내가 사자를 내 앞에 보내서 길에서 너를 보호하며 너로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그 요엘서 3장 10절에도 보면은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이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하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들이 강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보호해 주시고 천사들을 보내서 그 엄청난 주위에 그 아랍 국가들이나 다른 소련과 때로는 중국이 다 같이 모여서 공격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그 군사적인 어떠한 그 전략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힘으로 이들을 보호해 주셔서 그래서 이들이 다 물러가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겠다 하는 그 뜻을 여기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날이 오면 내가 몸소 나서서 예루살렘 침략하는 뭇 민족을 멸하리라. 그날에, 예, 그날에. 예, 그날이 여기 다시 또 나오죠. 근데 그날이 점점 우리에게 이제 가까워 옵니다. 물론 그날은 이게 마지막 때 이제 엄청난 전쟁을 불러올 것을 여기서 점점 이제 클라이막스로 이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학계서 2장 22절에도 보면은 열국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열방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려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 동무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이제 그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러 이제 그 중동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연합국을 만들어서 치러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해서 그래서 서로 자기네들끼리 죽이게 만들겠다 하는 겁니다. 이미 벌써 이스라엘 역사에 그런 적이 여러 번 있었지요. 하나님께서 그 오는 이제 현대 무기를 가지고 오는 그러한 각 나라의 무기를 이 전자장치를 교란시키면 아무짝에도 쓸 수 없는 그런 이제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하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적을 상대로 해서 쏘았는데 그것이 포가 오히려 자기네 그 진영에 떨어지는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 하는 겁니다. 이 전쟁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제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던 그러한 방법으로 똑같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가 하겠다 하는 그 계획을 이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이제 스가랴 선지자가 이 말씀을 받을 때는 지금부터 약 2,500-600년 전에 이것을 받았는데 지금 이것이 이 말씀이 우리 지금 눈앞에 와서 다가오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제 봅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 고유한 하나님의 전능한 그 능력을 받은 그것을 이제 그 가는 길을 미국이 그것을 방해하는 그러한 일을 지금 미국 대통령이 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불행한 것을 앞으로 미국이 경험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되 근데 구원하시되 그냥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도 엄청나게 이제 고난을 겪습니다. 많이 죽어요.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겸손하게 되는 겁니다. 여태까지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고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스라엘에도 많이 지금 손해를 보게 됩니다. 지금 그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이 모든 그, 그 계획의 중심이 되는데 사실은 실질적인 그 이스라엘의 그 수도는 텔아비브죠. 텔아비브. 근데 이 텔아비브가 모든 큰 높은 빌딩들이 있고 그다음에 모든 그 이스라엘의 금융의 센터가 있고 그러는데 모든 죄악의 센터가 지금 텔아비브입니다. 그래서 모든 마약과 호모섹스들과 그다음에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그 가증한 이런 것들이 다 텔아비브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이 텔아비브에 지금 최근에 이스라엘 정부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방독면을 다 나누어 주고 있고 그다음에 그 큰 빌딩에 저 자동차 파킹하는 언더그라운드 파킹 스트럭처를 지금 유사시에 그 전쟁이 일어났을 때 거길 피하는 방공호로 지금 쓰는 것을 지금 전부 다 작전을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머지않아서 무슨 일이 날 것을 이 사람들이 감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그 헤즈볼라 테러리스트들이 만여 명이 지금 남쪽하고 북쪽에서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되 이제 그 로켓탄이 점점 이란에서 가지고 오고 그다음에 중국에서 가져오고 북한에서 가져오고 이런 것들이 이제 사정거리가 길어져서 그래서 가자에서 쏘면은 이제는 텔아비브까지 도착 이제 떨어지는 그러한 그 사정거리에 그 로켓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준비해서 그래서 사람들을 방공호 속으로 그 자동차 파킹하는 그 파킹 스트럭처 속으로 집어넣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많이 죽게 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겸손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이제 회개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주신다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미리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10절에 보면은 내가 다윗 가문과 예루살렘 성민들에게 용서를 빌 마음을 품게 하리니 그들은 내 가슴을 찔러 여기 지금 내가 다른 그 저걸 이것을 다른 번역을 지금 읽고 있습니다. 다시 10절에 보면은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듯 하리로다. 이 여기에 이제 드디어 그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이게 무슨 뜻이냐? I will pour upon the house of David. 그 다음에 the people in Jerusalem, the spirit of a grace and of a supplication. 이것을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시게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은혜의 성령과 그 다음에 그 간구하는 그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적 축복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영적인 축복. 그 에스겔서 39장 29절에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신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씀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데 에스겔서 39장이면은 에스겔서 38장 39장이 이제 이루어지고 끝나는 그 무렵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엄청나게 공격을 당하고 이제 핵무기를 그거 안에서 터뜨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7개월 동안 이제 거기에 그 죽은 핵무기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 많이 이제 그 처리가 되는 그 과정을 이제 지켜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내가 내 신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아부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그때 부어주겠다는 겁니다. 성령이 들어가야만 그들이 이제 그 은혜를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간구하는 그 기도를 그들이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그 그냥 자기네 의지로 뭐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성령께서 함께 해야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다윗의 집 예루살렘 거민에게 그들에게 나의 심령을 이제 부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보통 여기서 구별을 해야 될 것이 그 요엘서 2장 28절 29절에 있는 말씀이 있죠.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했습니다. 이거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사도 베드로가 그 사도행전 2장에서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는 이것이 이미 임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이것이 임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교회에 임했던 그 성령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은 다른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더 겸손해져서 그래서 이방인들이 아닌 예루살렘을 구원하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여기 곧 나타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 많은 그 우리 그 한국 교회에서 지금 여기 이 단어 여기 나오는 것까지 이것이 교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걸 교회로 집어넣으면은 이걸 예루살렘을 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얘기가 안 돼요. 이게 전혀 해석이 다르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내가 아주 눈동자처럼 지켜보시고 그를 통해서 내가 마지막 때 구원하시겠다는 그 계획이 여기서 나오는데 이것이 전부 다 그 교회로 이것이 다 바꿔치기가 되면은 그러면 아주 두리뭉술하게 그냥 적당히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다 이거로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아주 하나님의 뜻하고 거리가 먼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 이사야서 45장 22절에 땅끝의 모든 백성이 나를 앙망하라.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그다음에 모든 백성들에게 이제 나를 앙망하라라고 나를 바라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나 이외에 다른 구원을 얻을 이름이 없느니라 하는 그 사도행전 4장 그 12절에 있는 말씀을 여기서 이미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 10절 그 후반부에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자 여기에 찌른 그 사람을 바라볼 것이다. 그를 바라보고 했어요. 찌른 바. 그들이 찌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지요. 그 찌른 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7절에 또 다른 성경에 저희가 그 찌른 자를 보이려 하였느니라. 즉 그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다리셨을 때 하는 그것을 보시고 보고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9장 37절에 이렇게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1장 7절에도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를 찌른 자들 물론 여기 뭐 그런 찌른 자 그를 찌른 자들이 이제 로마의 군인들이 예수님을 찔렀죠. 그런데 그 로마의 군인 찔른 군인이 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보면은 이게 복수로 나와 있습니다. 그 찌른 자들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찌른 자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님인데 그 말씀을 핍박하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리고 말씀에 따라오지 않는 이러한 그 사람들 즉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그리고 교회를 핍박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를 보겠다 하는 겁니다. 깨닫고 그 다음에 그때 엄청난 이제 하나님의 심판과 회개가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애통한다, 통곡한다 하는 그 뜻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 애통 또는 그 통곡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히브리 말로 헤이 야히드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예, 이 원래 그 뜻이 여기서는 애통이라고 했는데 애통이 아니라 아주 심히 예, 통곡을 한다 하는 그 뜻이 바로 여기 애통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독자를 바치는 그때 그 애통하는 마음, 또 장자를 또 바치는 그 애통하는 마음, 이것을 여기서 표현을 하고 있죠. 근데 그 독자와 장자가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그 독자를 바칠 때 그 마음 속에 그렇게 참 속으로 통곡하는 애통하는 그런 마음을 나타냈다는 것을 여기서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창세기 22장 2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산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하는 그 독자가 바로 이 이삭이었지만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심벌릭하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도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근데 그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그 영어 성경인 beloved라고 했어요. beloved. 사랑하는. 그런데 이 그 그리스 단어로 보면은 아가페토스라고 하는 그 단어를 쓰는데 바로 그 단어가 마태복음 그 3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서부터 소리가 있어서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는 그 단어에 아가페토스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똑같이 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기뻐하는 자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그리고 이제 그 장자를 말씀을 하실 때 그 장자가 장자 때문에 통곡을 하고 그 다음에 애통했던 곳이 제일 먼저 모세 때 있었죠. 그것이 언제입니까? 장자들이 다 죽을 때 출애굽기 12장 29절 30절에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 생축에 난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다 일어나고 애굽에 큰 호국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사망치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집집마다 다 사람이 죽어서 초상이 났습니다. 그래서 다 애통하고 통곡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 장자 이 장자에 대한 그 뜻이 히브리 말로 베코라고 하는데 이 장자가 바로 하나님의 맏아들 이렇게 성경에서 표현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이 먼저 나신 자를 장자 firstborn son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18절에도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를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the firstborn son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또 로마서 8장 29절에도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 firstborn son 이것을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 주심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제 고난과 고통 중에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 다음에 죄를 회개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옵니다. 그 11절부터 보면은 그날에 예루살렘에서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깃도 골짜기 하다드 림몬에서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여기 그 이제 큰 애통이 있는데 어떤 애통과 같으냐 하면은 하다드 림몬이라고 하는 무기도 골짜기에서 있었던 하다드 림몬의 애통. 이 성경에서는 확실하게 그 하다드 림몬이라는 단어는 다시 다른데 그 레퍼런스 되는 데가 없습니다. 그 대신 그 역대하 35장 22절에 보면은 그 요시아 왕이 죽었을 때 무기도 골짜기에서 죽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를 슬퍼했다는 그런 단어 이 말씀이 나옵니다.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변장하고 싸우고자 하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도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 활 쏘는 자가 요시아의 왕을 쏜지라 왕이 그 신복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하였으니 나를 도와나가게 하라. 그 신복이 저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저의 복음 병거에 태워서 그러니까 이 그 복음 병거는 이 그 두 사람이 타는 더블 체리옷입니다.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저가 죽으니 그 열조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온 유대와 예루살렘이 요시아를 슬퍼하고 요시아는 유다의 좋은 왕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때 슬퍼한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그것을 얘기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아마 성경학자들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그날에 예루살렘에서 큰 애통이 있으리라. 그 다음에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하여 레위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하며 시므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하며 그 모든 족속도 각기 따로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하리라. 이 따로한다는 단어가 여기 지금 11번이 나옵니다. 11번이 나오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데 그 구원하는 사람들이 각각 따로따로 애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고 구원을 받는다 하는 뜻입니다. 어느 집안에서 또 어느 한 그 회당에 모두가 한꺼번에 같이 이제 구원받는 데는 없다는 얘기예요. 각자 그 남편이나 아들이나 그 부인이나 모두 따로 애통하면서 모두 회개하고 그리고 자기네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그들에게 구원이 임한다는 것을 여기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앞으로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실 것인가 하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지금 순서들이 하나하나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근데 먼저 이스라엘을 이방 민족을 통해서 치게 하시는 것이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제 이들을 향한 그 시나리오입니다. 우리가 지금 뉴스에서 이것을 보고 이것을 방해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 것을 방해하는 이러한 모든 세력들을 그들이 어떤 나라이건 간에 미국이건 서방 국가이건 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벌하고 계신 것을 여기서 우리가 최근 뉴스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앞으로 더 강력하게 일어날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대한 역사, 하나님 전 세상을 심판하는 역사, 하나님이 어떻게 나중에 이 세상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이제 구원하시고 심판하신가 하는 것이 이제 마지막 클라이막스로 그 오늘서부터 시작한 스가랴서 12장과 13장, 14장에 나옵니다. 이제 다음 주일에 13장에서 공부하겠지만은 엄청난 사상자가 따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더 깊이 깨닫습니다. 자, 우리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이것을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앞에 와 있고 우리가 한 것이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다 하는 것을 더 깊이 깨달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들이 고통당하기 전에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이것을 기도해야만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참 마지막 때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시고 이 스가랴 선자의 그 마지막 때 예언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엄청난 더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이제 그들이 구원을 받을 것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하나님의 눈동자 같은 그런 백성인데 그들이 더 많이 고통당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역사상 수많은 고통을 당한 그러한 민족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영원한 그 하나님의 성령을 이제 그들 마음속에 받기 전에 고난을 받을 텐데 그 고난을 심하게 받지 아니하고 빨리 그들이 정신 차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희들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